이 회복된 공동체는 이전에 우리가 계속 보았을 때 회복이 되었죠. 그리고 성벽문을 다시 중수하고 그곳에서 성전 봉헌식을 하며 회복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또 회복을 위한 그런 메시지가 계속적으로 마지막적으로 마지막에 두 번 언급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됐다, 회복됐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느헤미야도 지금 회복이 되었습니다. 근데 회복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얼마 어느 정도 시점을 지나가니까 그 회복되었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다시 원위치돼가지고 다시 예전 이전의 상태, 회복되기 이전의 상태로 다시 뒷발걸음을 출해버린 거죠.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예전 상태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복되지 않은 상태, 그 상태로 돌아가서 다시 회복을 필요로 하는 그 상태에 도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원위치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이미 회복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회복된 공동체가 회복되었던 바를 놓치고 사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회복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근데 이 회복된 관계를 가지고 구원받았지만 타성에 젖어서 우리가 정말 회복되었는지도 조차도 잊어버리고 다시 마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와 같이 불신자와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정말 주님을 모르는 자와 같은 상태로 우리가 버려진 그런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져야 될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 회복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부분에서 내가 놓치고 살고 있는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다시 원위치로 제자리 과거로 다시 돌아갔던 부분이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위치로 돌아가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참된 회복의 공동체를 위해서 신자들이 무엇을 해야 하나, 오늘 본문에서는 첫 번째 그것이 십일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십일조 드리는 것이 사실을 이전 시간에 우리가 봤을 때 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다시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들이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죠. 했었는데 사실 열심히 나름대로 하고 있었는데 하겠다고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다짐했는데 지금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느헤미야가 잠시 페르시아 제국, 파사 제국으로 잠시 출타를 했습니다. 한 1년간 정도 그 자리를 비웠다고 우리가 이전 시간에 좀 봤습니다. 근데 그때 자기가 이곳에 파사 제국이 없다, 공백 시다라고 없다라고 말한 이 없는 이 출타인 이 상태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일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안 하고 다시 예전 상태로 다시 모든 것이 다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돌아가 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돌아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밭을 목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레위 사람들 그러니까 십일조로 인해서 사실 그들의 생계가 유지되고 그들이 하는 일이 다 충당되어지는데 이 레위 사람들이 밭을 몫을 받지를 못했다는 거죠. 주지 아니했기 때문에 결국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성전에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이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이 노래하는 자들도 그 당시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만이 노래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 밭으로 도망해서 결국 생계 유지를 위해서 레위 사람들이 더 이상 성전에서 일하지 않냐고 자기 밭으로 돌아가서 일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은 비어져 있고 아무도 성전을 관리하고 맡아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은 방치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아 되었느냐. 근데 이러한 정말 처참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지도 못하고 제사도 드리지 못하는 이 상태가 바로 지금 이 지금의 상태, 느헤미야 시대 지금 마지막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회복됐다 회복됐다 하고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이 상태라는 거예요. 회복이 분명히 표면적으로 겉으로는 되어진 것 같은데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서 다시 십일조도 안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도 드리지 아니하고 마치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자와 같은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다 돌아가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불신자와 같은 삶을 다시 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뭐라고 하냐면은 첫 번째로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십일절에 보면은 모든 민장들을 꾸짖었다. 느헤미야가 민장. 민장이 누구냐면 그 백성들의 우두머리격이다. 우두머리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지도자를 말하고 있어요. 백성의 지도자를 꾸짖습니다. 왜 이렇게 안 하냐? 왜냐면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 십일조를 걷어서 그거를 해가지고 결국 이제 성전에 이제 창고에다 들여놓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레위지파 사람들한테 그 몫을 나눠줘서 그곳에서 레위지파 사람들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섬기고 그 안에서 성전에서 되어지는 기타 제반 일들을 다 하게 되고 제사 예배도 하게끔 다 모든 그 일들을 다 충당하는 것이 사실 이 민장들이 이 십일조를 걷어들여서 해야 할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아무것도 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 민장들을 먼저 꾸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막 이렇게 막 한탄하고 이렇게 책망합니다. 강하게 책망합니다. 그럼 이렇게 책망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이 십일조를 얘기를 하면 어떤 성도님들은 굉장히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담스러워하고. 그렇지만 성경에서 이 십일조를 하는 것이 성경적이다라면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고 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건이 또 어떤 성도님들은 아직 하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최소한 내가 십일조를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십일조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십일조를 하건 안 하건 다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과연 십일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십일조를 하는 모습 이전에 우리는 이 십일조를 왜 해야 되느냐? 여러분 십의 일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것으로 되었어요. 하나님의 것. 그래서 이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십의 일을 바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죠. 십의 일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이거 주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다 내가 가지고 소유한 것이 다 뭐 십의 뭐 삼, 십의 사는 뭐 이게 아니죠.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심지어 우리 자신까지 우리의 삶도 아이들까지 우리가 소유한 재산 모든 게 다 주님 것이죠. 주님께 속한 거예요. 주님의 소유를 우리가 인정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에 바로 십일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십의 일을 띄어서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고 주님 것인데 이 하나를 주님 앞에 드려서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이것이 내가 소유한 것이 모든 것이 주님 것임을 인정함으로 한다는 그런 어떤 내 의식, 내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거예요.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바로 십의 일을 띄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십의 일을 포기함으로써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십의 일은 구분해서 구별해서 주님께 드립니다. 이런 의미로 인해서 십일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십일조를 생각하고 이해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보면은 신명기에 보면은 레위인을 위한 십일조가 따로 언급이 돼 있어요. 신명기 14장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장 21절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의 십일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 이스라엘의 십일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버렸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십일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준 고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대신 레위 지파는 일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직업을 갖지 아니하고 오직 성전에서 일하는 것만 하겠다 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십일조를 거둬서 레위 지파 사람들로 하여금 일을 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십일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두 번째는 절기 준수 시에 성전에 모일 때마다 매년마다 그 사용되는 충당되는 비용을 십일조로 걷어들였습니다. 그 신명기 14장 23절에서 26절에 나옵니다. 그 신명기 14장 28절 29절에는 매 3년마다 이 레위인과 가난한 자들 위해서 드려진 이 구제를 위한 십일조도 있었어요. 그래서 매 3년 끝에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우거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를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해서 레위인과 내 성 중에 우거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먹여 배부르게 하라고 말합니다. 하면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과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 십일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이 박하 회양 근체라는 것은 식물입니다. 식물의 십일조까지 할 정도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아주 철저하게 십일조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말하는 이 박하 회양 근체 이런 십일조를 드리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이 의라는 게 뭐냐면 정의라는 말이에요. Justice라는 말이에요. Justice. 이 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Mercy라는 말이에요. 인자라는 말이죠. 신이라는 말은 신실하다, Faithfulness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공의와 인자와 신실한 것들은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어떤 내면의 변화죠. 하나님과 그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되어질 마땅히 이루어져야 될 공의, 자비, 그 다음에 신실함, 하나님의 양은 신실함,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시 여기지도 않고 근처와 박하와 이런 식물의 십일조는 아주 중요시 여기서 그런 것들을 드렸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십일조는 기가 막히게 박하와 근처와 이런 십일조는 잘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더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중요한 그 율법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공의, 인자, 신실 이런 것들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십일조를 해도 이런 부분이 공의, 인자, 신실 이런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책만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럼 십일조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이것이 뭐냐면 십일조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다 둘 다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십일조도 하고 의와 인과 신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십일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 말하는 데 있어서 좀 그 굉장히 강한 어투로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참고하시고 또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십일조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하고 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근데 말라기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헌물이라. 십일조와 헌물을 도적질했다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에서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교훈의 메시지를 받으시고 설사 내가 지금 그런 십일조를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이 성경에서 뭐라고 쓰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권면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뭐 판단하거나 뭐 어떤 정죄하거나 전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저는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염두하여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일조라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고 인정하는 참 신앙의 표현이고 의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것을 이 상태에서 지금 느헤미야가 잠시 공백 기간 중에 바사 제국으로 출타했을 때 십일조 드리는 것을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들을 촉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장들을 꾸짖습니다. 그래서 민장들을 꾸짖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어찌하여 전 이렇게 버림받았느냐 하고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웁니다. 다시 레위 사람들을 제자리에 세웠습니다. 이 사람이 다 도망가 버렸으니까 다시 성전에서 그 제자리에 세워서 성전 일을 다시 감당하도록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웁니다. 근데 제자리에 세우는 것만 하는 것이 느헤미야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또 적절한 조치, 구체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12절에 보면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에 십일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요.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서 일을 하게 세웠습니다. 근데 일을 하게 세운 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다시 십일조를 백성들한테 거둬들인다는 거예요. 민장을 꾸짖고 난 다음에 십일조를 거둬들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창고지기를 세웁니다.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자 서기관 사독과 레위사람 부다야라는 사람을 창고지기로 삼아서 그 사람들이 이 십일조로 들어온 것, 건물 들어온 것을 관리하게 되고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을 다시 삼습니다. 그것이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이죠. 그래서 다시 그 레위 지파 사람들한테 십일조가 다시 분배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다시 성전의 일이 되어지고 제사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지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지금 초점이 제사 예배에서 어디로 가고 있냐면 결국 그 일은 제사 예배를 하기 위해서 또한 이 일들이 추진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십일조를 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이 느헤미야가 단호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꾸짖고 레위 사람들을 세우고 거둬들이고 십일조를 거둬들이고 사람들을 다시 창고지구로 요소요소에 매니저 역할할 수 있는 사람 다시 세우고 그 다음에 다시 재분배하고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14절에 이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언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이 뭐예요?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제사 예배드리는 것. 예배드리는 것을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십일조를 하고 거둬드리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이 예배는요 예수님의 구속, 언약,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오실 예수님을 그 당시에부터 벌써 바라보고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희생제사, 여러분 구약에 나와 있는 많은 희생제사들이 나옵니다. 그 번제제사, 뭐 희생제사, 그게 뭐냐면은 바로 그 희생제사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그 희생한 모습을 그 희생한 것, 십자가에서 희생한 것을 미리 예표하는 것이 바로 이 희생제사입니다. 이 희생제사는 다 예수님의 희생을 다 심볼릭하게 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 번제를 다 태워버리는 거죠. 완전한 자기 희생을 말하는 건데 예수님의 희생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상의 그 이 희생제사는 십자가상의 대속사역을 다 미리 예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십자가상의 대속을 미리 예표해주는 이 제사가 끊겨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 십일조나 이 모든 것이 예배에 맞춰지고 예배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대속사역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회복이 되어야 되냐면 안식일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도 안식일이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조금 출타하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출타하고 난 다음에 이 안식일이 마땅히 되어져야 되는데 또 사람들이 이 이 안식일을 또한 지키지를 않고 자기 마음대로 안식일을 막 거기에서 이제 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본즉 이래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수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서 운반하여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 여럿임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 일에 내가 경계하였다. 음식물을 파니까 그것을 경계했다고 말합니다. 그 16절에 보면 두로 사람이 또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이제 꾸짖습니다. 아까는 경계했는데 구체적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어찌 이 악을 행하느냐라고 안식일을 범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꾸짖으면서 단호하게 꾸짖으면서 너희들이 이같이 행한 것 때문에 결국 너희의 열조의 재상 조상들도 재앙을 받게 된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이런 것을 범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이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도록 되었다라고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을 범한 문제에 대해서 이 느헤미야라는 이 지도자는 굉장히 경계시키고 꾸짖고 단호하게 꾸짖습니다. 그리고 조치를 취합니다.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 단호한 조치를 19절에서부터 말씀하고 있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이 사람이 성문을 닫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가기 전에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른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상거래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안식일이 지켜지도록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 자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안식일을 지키게 만듭니다. 그래서 21절에도 그 밑에 서 있는 사람이 안식일에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게 하죠. 22절에도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케 하여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고 해서 안식일을 지킵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 여러분 이것이 구약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도 물론 이것은 구약입니다. 그렇지만 십계명에도 이렇게 나있죠.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고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개에게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엿새 동안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었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6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영원한 언약을 삼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다고 영원한 표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식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쉬었다는 의미인데 이게 안식한 쉼 안식을 말하고 있어요. 정말 그 구약 성경의 이 안식이라는 말은 이 평안함을 말하고 있어요. 참된 쉼 구원을 받아서 참된 쉼을 말하고 있어요. 물론 일주일 동안에 엿새를 일하고 마지막 날은 일곱째 날을 쉰다는 안식한다는 이 개념이 단순히 어떤 날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정체하고 멈추는 것 이상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는 게 그게 참다운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누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이 주님이 주시는 참다운 안식에 들어간 자가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우리가 안식에 지금 이미 들어간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예요. 단순히 하루만 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안식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일과 힘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간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우리를 말하고 있어요. 안식에 들어간 자는 들어가기를 더 힘써야 되죠. 또 안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안식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받는 것이 뭐냐면 참된 안식과 평안과 만족이에요. 그것이 구약에서의 그런 하루를 쉰다는 그 7일째 쉰다는 그 안식 구약에서의 그 안식이라는 그 개념이 지금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참된 안식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자기 자신이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태초에 성자 하나님도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 그로 말미암아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지 창조에 성부 하나님과 같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 7일에 쉬었다는 거예요.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의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참된 안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이 7일째 우리가 쉬면서 이것은 7일 날만 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7일 날을 주셨지만 이 쉬지만 이때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참된 안식은 참된 쉼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참된 안식과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를 고백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사실 안식일이라는 것은 나를 쉬는다는 그 의미 이상의 것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4장에서 참된 안식에 대해서 예수님 안에서의 안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것이 구약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까지 와가지고 예수님이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요 그리고 주님 안에 들어가는 안식하고 있는 자는 더 그 안식을 이루기 위해서 더 힘써 지켜야 된다고 이루어야 된다고 히브리서 4장 10절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는 개념이 구약 성경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만 언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이 안식이라는 개념이 뭘로 되냐면 주일로 나오고 있습니다. 주일. 그래서 주일날 뭐합니까? 이제는 이 주일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그 날이 이 주일이 됐습니다. 그 전까지 토요일을 이제 안식일로 지켰지만 주일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이제 주일 첫째 그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 썬데이 주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은 뭐예요? 나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라는 거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주님의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이라는 것은 안식일을 이렇게 우리가 딱 구별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 그리고 쉰다는 것은 사실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한다는 것은 이것은 신앙생활의 모습, 정체성을 말해주겠어요. 아까도 십일조도 그렇지만 이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루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해서 완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삶이다. 그래서 주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이 주일 구분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이 안식일의 삶을 여러분들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안식일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로 적용되는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너무나 이 지금 시대에는 그 주일에 대한 개념이 없고 다 무엇 주일에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행을 한다든지 우리가 사사로운 일을 한다든지 할 때 이 주일을 사실 지켜야 돼요. 여행을 하다가도 피치 못할 상황으로 여행하게 되면 여행지에 가서 교회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여행하다가도 교회 다시 돌아본 교회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면은 주일을 끼고 주일을 넘어서 예를 들어서 주일날 오전에 올 수도 있는데 주일을 그냥 넘어서서 예배 드리지 않고 월요일날 오는 이렇게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왕에 돌아올 수 있다라면 주일날 와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으로 스케줄을 잡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일을 지켜야 되지 않겠나 하는 자세를 가지고 주일을 지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주일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을 지키는 것 상당히 귀한 신앙입니다.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어요. 영어로는 Chariot of Fire라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실제 실화를 바탕으로 한 헐리우드 영화입니다. 1982년도에 나온 영화입니다. 아주 영화 음악이 굉장히 유명한 영화 음악이고 아카데미상을 7개나 수여받은 그런 영화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육상 선수가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100m 달리기 그 선수로서 아주 유력한 후보에 있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 100m 경주가 주일날이 된 거예요. 썬데이 주일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의 그 당시에 이 사람 외에는 그 100m 우승할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였는데 이 사람이 그걸 포기합니다. 포기하고 자기는 안 하겠다. 주일날 하기 때문에 안 하겠다고 포기해버려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매스컴에서 뭐 그 신문에서 이 옹졸하고 편협한 신앙을 가진 이 사람 에릭 리들에 대해서 막 비난을 합니다. 그래도 안 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면 자기가 시도하지 않았던 400m 달리기에 나가서 금메달을 거머쥡니다. 주일 아닐 때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실화예요, 실화. 그래서 이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 캠브리지 대학을 그때 이제 학교 다닐 때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400m에서 금메달을 따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선교사로 중국에 20년 동안 가서 선교사로 선교 일을 합니다. 선교지에 가서 나중에는 뭐 병이 걸려서 나중에는 죽기는 했지만은 굉장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했던 그런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실화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그 기반이 됐던 불의 전차라는 그 유명한 영화에서 그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쥐를 지킵니다. 쥐를 지켰을 때 하나님이 또 다르게 그 자기가 잃어버리고 희생되었고 손해봤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보상해 주시는 이것은 많은 성도님들이 간증합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주일날 장사를 클로즈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이 있어요. 주일날 장사를 클로즈했는데 그 와야 할 사람들이 월요일날 왕창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매출을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손해가 안 났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의 간증.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손해 나지 않게 하시나 지키면 지키고 말씀대로 하려고 더 노력하고 애쓰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손해 나게 안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이렇게 주의를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결단할 수 있을 때까지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기서 보면 이 느헤미야 또한 굉장히 단호한 조치를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성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장사꾼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건을 팔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아주 단호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온전한 주일을 성수, 안식일을 성수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초점이 뭐냐면 결국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어서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예배드리는 날이죠.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그러니까 주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어서 예배가 다시 초점이 됩니다. 아까 11조도 예배였는데 안식일도 결국은 예배로 나간다는 거죠. 안식하면서 예배드리는 그런 날로 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이 결혼입니다. 이 결혼이란 결혼인데 이 믿는 자와의 결혼이 아니라 믿지 않는 이방인과의 통혼. 우리가 읽지는 않았어요. 13장 23절에서 31절까지 이제 이방인과의 이제 결혼 통혼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혼,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것은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요즘 흔히들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다라고 다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평상시에는 아주 단호하게, 제가 예전에 교육전도사로 일할 때 평상시에는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믿음이 좋으신 성도님이 저한테 와서 카운셀링을 하셨어요. 네, 자기가 아는 자기의 뭐 동생인가 누군가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왜 고민하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자기 자녀를 믿는 사람하고 결혼시켜야 된다. 아주 확고부동한 믿음이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왜 그분이 왜 고민하세요? 그러니까 아니 자기 딸이 의사하고 지금 의대를 졸업하는 학생하고 지금 사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제 그 의대 학생이 이제 불신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신앙 양심상 이걸 결혼시키면 안 되는데 이제 스펙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의대 이제 졸업을 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 부모가 고민하는 거예요. 그걸 카운셀링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면 안 되겠지요. 저한테 묻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안 되겠지요. 뻔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믿음이 너무 좋으신 분인데도 의대 학생이 이제 졸업반에 있다고 하니까 이게 다 스펙 때문에 이제 괜찮다는 식으로 이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조건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요즘 남녀들은 이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이제 불신자고 다 결혼해도 되는 거예요. 외모가 마음에 들면, 조건이 괜찮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이방인과의 통혼이라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왜 이방인과의 통혼, 결혼하는 것을 왜 그렇게 금하고 막느냐 하면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신명기 7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과 이방인들과의 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와 갑자기 너희를 벌하실 것이다. 하나님 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서부터 벌써 그 모세가 이 신명기는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벌써 이 세대들이 벌써 불신앙으로 못 들어갔잖아요. 20세 이하만 들어갔지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멸절당하지 않았습니까?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족속이 뭐 거대한 뭐 거인이고 우리는 뭐 메뚜기 같다는 둥 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결국 그 가나안 족속으로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 1세대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2세대들한테 권면하는 말씀이 신명기서예요. 근데 신명기서에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신명기예요. 들어가서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딸들, 너희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이방인하고 막 결혼시켜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너희 딸들이 아들을 유혹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것이다라는 거예요. 떠나게 되면 결국 너희도 똑같이 하나님한테 벌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뭘 말하고 있어요? 너희 딸들이, 너희 아들들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건 뭐냐면 믿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믿음의 순수성을 상실할 것이다, 잃어버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와 결혼해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신명기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들어가서 이방인들과 막 통혼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우상 숭배한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적으로 우상 숭배한 이유가 결국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을 하고 그것이 아무런 잘못도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정체성이 완전히 흐려지고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 이런 것들 흐려져 버리니까 결국 하나님한테 나중에 징계받고 재앙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 결혼 이 시대는 결혼을 잘해야 되고 또한 우리들의 자녀도 또한 결혼을 잘 시켜야 돼요. 믿음의 자녀와 믿는 사람들과 결혼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솔직히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한 성도님들은 그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배우자가 꼭 정말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들 정말 나의 정체성을 믿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배우자를 위해서. 그것이 성경에서 보는 이런 결혼이라는 이 이방인과 결혼했을 때 빚어지는 이런 어떤 비극이나 이러한 참 이런 안타까운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응할 수 있는 믿는 자의 마땅히 가져야 될 반응이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서 문제가 뭐가 되냐면 여기서 이제 느헤미야 13장에서 이 믿지 않는 이방인하고 결혼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자녀들이 히브리 말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방 말을 해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기서 느헤미야가 막 단호하게 막 꾸짖고 막 심지어는 너무나 심한 말을 하고 끝에 보면은 막 어느 정도냐면은 25절은 내가 책망하고 저주하고 두어 사람을 때리고 그 머리를 뽑고 이르되 좀 심합니다. 너희 딸들로 저희 아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하나님 가르켜 맹세하라.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였으나 이방 여인이 저로 솔로몬을 범죄케 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중에 이 자녀들이 이 히브리 사람 말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예배를 같이 드리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또 뭐냐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해가지고 또 예배를 못 드리게 돼요. 정체성이 없어집니다.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결혼도 사실은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신앙이 같아야지 예배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결혼도 예배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안식일도 그렇고 십일조도 그렇고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이런 부분들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천의 삶이 이런 것들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을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우리를 이뻐하시느냐, 바리새인들이 이런 걸 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죠. 이런 모든 것은 다 외적 변화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것을 하면서도 내적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바리새인들이 십일조를 너무 잘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도 잘 지켰습니다. 자기 민족들끼리 결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어요. 외적인 변화는 있어요. 근데 인과 신과 이 의, 신, 신실 정의, 인자, 신실 이런 거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거 다 잃어버리면은 겉으로 표면적인 외적 변화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외적인 변화와 내적인 변화가 다 있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인정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란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